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어제 독도 인근에서 벌어진 한국 공군과의 대치와 관련 한국 영공을 침범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러시아 주재 무관부를 통해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발표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항로를 방해하고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주재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러시아 차석 무관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이 오늘 공식 전문을 통해 영공 침범을 부인한 데 대해 한국 국방부는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인 두 명이 탄 러시아 어선이 일주일 전 동해상에서 표류 중에 북한 당국에 나포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당국 및 선사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며 가능한 빨리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사건 발생을 확인하면서 대북협의 채널 및 러시아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긍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300톤급 어선 샹하이린 8호가 지난 16일 오후 7시쯤 한국의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르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배는 이후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17일께 동해상 북한 수역에 들어간 뒤 단속에 걸려 원산항으로 인도됐습니다. 승선한 한국인 두 명은 각각 50대와 60대 남성으로 어업지도와 감독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원산에 있는 호텔에 머물면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해서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백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백서 전문에서 세계 경제와 전략의 중심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역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의 개입으로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개입을 확대하면서 안보에 더욱 복잡한 요소를 더하고 있다고 중국 측은 평가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문제와 관련 양안은 반드시 통일된 것이며 이와 관련해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측은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열 세력에 대해서도 경고하면서 국가 주권을 단호히 지키는 것이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 사태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국방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현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인민해방군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중국 국방부가 어떻게 홍콩 시위를 직접 다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헌법 14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항은 홍콩 당국이 사회 질서와 재난 복구를 위해 중국 정부에 군대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홍콩 당국이 요청하지 전까지는 인민해방군이 지역 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 측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오늘 의회에서 공개 증언에 나섰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정보위 청문회에도 잇따라 출석할 예정입니다. 뮬러 전 특검은 지난 4월 2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정리한 448쪽의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공모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맺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이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서 미북 실무 협상과 최근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The main objective we have and I know that you have is to emerge with a stronger ROK.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서 동맹국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한 한국 정부의 쌀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27일까지의 예상 강수량 100에서 250mm 정도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북 실무 협상과 전날 발생한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무단 침범 사태 등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밤 한국에 도착한 볼튼 보좌관이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를 잇따라 찾았습니다. 지난해 4월 취임 후 첫 단독 방한에 나선 볼튼 보좌관은 24일 하루 동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부처 수장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전 9시부터 2시간 30분여 동안 정 실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 다섯 가지에 대해 협의하고 미한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양측은 전날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태에 대해 논의했고 볼튼 보좌관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과 정 실장은 또 지난달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내년도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은 동맹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미한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양자 및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24일 오후 외교부 청사로 이동해 강경화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볼튼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와 한국의 목표는 오랫동안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킨 굳건한 미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많은 도전이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앞으로도 긴밀히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objective we have and I know that you have is to emerge with a stronger ROK US alliance.
강경화 장관인 볼튼 보좌관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찾았다면서 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지만 그럴수록 양국 동맹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도전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해줘 고맙고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려는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ou come at a very interesting and challenging time. When lots of things are happening on a almost a daily basis.
강 장관과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난 볼튼 보좌관은 광범위한 현안들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와 한일 긴장 완화 방안 등 다른 질문에는 앞으로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미국 측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매튜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얼 매튜스 국방정책전략 담당 선임 보좌관, 앨리스 후커 한반도 보좌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한국 측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태진 북미국장,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한편 외교부 방문에 앞서 국방부 청사를 찾은 볼튼 보좌관은 1시간 동안 정경두 장관과도 만났습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미한 양국 간 공조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한 동맹 관계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역동적인 변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의 공동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한 양측이 안보 협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안보 협력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부 파기 주장이 일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날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침범 사태와 관련한 상황에 대한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강한 지지를 보내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동맹국들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지지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이들 동맹의 대응도 강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또 미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두 동맹국들과 러시아, 중국 간 외교 채널을 통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동안 관련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미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의지는 철갑처럼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서 한일 간 갈등을 틈타 시행된 의도적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의 균열을 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출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과 러시아의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이 방공식별구역이나 독도 상공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행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버나드 샴포 예비역 중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최근 삐걱대는 한일 공조를 시험해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rade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at they could possibly see that as an opportunity to exacerbate that situation.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틈타 이를 더 악화시킬 기회를 포착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럴 때일수록 미국 정부가 강력한 목소리로 적대 행위를 규탄하고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특수전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이번 사건에 중국과 러시아의 노림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 is a deliberate action to cause friction withi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y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really sow the seeds of even more fri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미한일 3국 관계의 균열을 노리는 의도된 행동으로 특히 한일 사이 더 많은 마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계속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동북아 안보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The trade friction, all of that really harms the national security for both South Korea and Japan. And I wish that the Russian and Japanese overflight.
최근 무역 갈등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의 도발이 한국과 일본 안보에 경종을 울려 한국과 일본이 역내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조율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의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 출신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은 엄격히 구분하면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은 다른 개념이라면서 방공식별구역 내 비행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국방부의 발표대로 러시아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y would insert themselves into the territorial controversy here again is provocative, unnecessary, and disturbing.
현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영토 분쟁 한복판에 끼어드는 것은 도발적이고 불필요하며 걱정되는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만약 러시아나 중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두 나라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영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를 견제하려면 미한일 3국 공조와 특히 한국, 일본 간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일련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은 비핵화 합의 틀 안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미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안심시키는 일련의 안전보장 조치들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없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침 확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의 하나로 중국의 북한 안전보장 약속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뿐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안전보장도 원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보장 조치들을 제공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실무 협상의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get going on the negotiations. Get from the North Koreans.
협상을 재개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추측하는 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 전 차관보는 지난 2007년 6자회담 당시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설을 원한다고 전해 듣고 이를 제안했지만 북측 수석대표였던 김괴관 외무성 부상이 거절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북 관계 정상화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best security assurances you could have. And that's what we've offered to the North Koreans in the six-by talks, and I think that's what we're.
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과 함께 미북 관계 정상화가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안전 보장 조치 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북 관계 정상화는 6자 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제안했던 것이고 아직도 북한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에 앞서 반드시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The two parties need to come to an ultimate an agreement as to the ultimate goal. And then once you come to an ultimate, you know,
미북 양측이 최종 목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있어야 하고 행동 대 행동을 토대로 관련 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상징적인 안전보장 조치들은 그동안 북한에 제공됐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지만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안전보장 조치는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al difficulty in terms of what action the U.S. takes is economic benefits, including sanctions.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 프로젝트 등 경제 혜택들과 관련해 미국이 어떤 조치들을 취하느냐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것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며 실무 회담이 재개되면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폼페오 장관의 거듭되는 안전보장 발언은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관련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for the United States, they will not be offering security assurances without.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상원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다음 달 초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은 23일 본회의를 열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90표, 반대 8표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 이후 약 7개월간 이어진 국방부의 리더십 공백이 마침내 채워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올 1월부터 장관 대행을 맡아온 패트릭 셰너엔 대행을 장관으로 지명했지만 셰너엔 전 지명자는 가정 문제로 갑작스럽게 낙마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중 선서식을 하고 신임 국방장관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2017년 육군성 장관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전역 후에는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협상정책 담당 차관보를 지내며 군축 비확산 업무 등에 관한 협상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부터는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에서 로비스트로 7년간 일했고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의 선임 정책 고문,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보수 성향의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 몸담은 바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6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표적인 영내 위협으로 거론하며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며 어떤 잠재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도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당시 에스퍼 장관은 미군이 한반도 위기 시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재빠르게 확보하고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다음 달 초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23일 에스퍼 장관이 8월 초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들을 차례로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계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문에서 에스퍼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와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연합체 결성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전 실험을 하기 전에는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외형상 3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하게 설계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항모 전투단 지휘관을 거쳐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실장을 지낸 마이클 맥데빗 미 해군 분석센터 선임 연구원은 23일 VOA에 외형상으론 최대 3발의 SLBM 탑재가 가능한 옛 소련의 구형 골프급 잠수함을 원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submarine called the Golf. G-O-L, yeah, Golf like in golf. Class submarine. And it only carried two or three at the most ballistic missiles.
원거리가 아닌 한반도 인근 지역에 활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전 배치된다면 탐지가 어렵고 기습이 용이해 한국과 일본의 지상 요격 중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The North Koreans a chance to shoot in a direction toward either country.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세 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신형 잠수함은 SLBM에 대한 방어 체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함정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는 한국 해군 전력상 한반도 본토 방어에 취약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VOA에 사거리가 1000에서 2000km에 달하는 북극성을 탑재해 지상 미사일 방어 체계의 레이더 탐지 범위 밖이나 후방인 부산 인근 해안에서 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longer the range it is, the more they could be out of our area of interest and gives them a better chance.
그러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북극성 발사 실험에 성공했던 잠수함은 발사관이 한 개인 신포급이었던 반면 이번 신형 잠수함은 발사관이 늘어난 만큼 실전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We got to ask how it will work for individual missiles on that submarine and also how quickly can all three of the missiles on the submarine be fired.
한편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은 북한이 현 시점에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안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Response to the unhappiness North Korea has over the
아울러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다고 세이모 전 조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의 사법당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제재 회피를 도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사법당국이 이번에 기소한 중국 기업은 단둥 홍샹 산업개발입니다. 미 법무부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둥 홍샹 산업개발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등을 위반하고 돈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하려는 북한 기업을 도왔다는 겁니다. 단둥 홍샹 산업개발과 함께 기소된 인물은 이 회사의 마샤오홍 대표와 다른 고위 간부 3명으로 법무부는 이들이 뉴저지주 연방 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단둥 홍샹 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존 데모스 법무차관은 피고인들은 20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둥 홍샹 산업개발은 북한과의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기업으로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공공연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광선은행은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두 곳에 미 달러화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으로부터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단천상업은행 역시 2005년 미 당국에 의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고 조선혁신무역회사는 2009년 대량 살상무기 확산금지법 위반으로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기소장은 마샤오홍 등이 대북제재 기업과 연관된 조선광선은행과 미 달러를 거래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마 대표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셰이셸, 홍콩, 웨일즈 등의 많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명의로 중국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미국 대리계좌와 연동시켰습니다. 이어 북한 기업과 거래할 때 이들 유령회사 계좌로 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달러 거래에 나섰는데 조선광선은행은 이 같은 판매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마 대표 등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20년과 100만 달러의 벌금에 또한 돈세탁 혐의로는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50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벤츠코우스키 법무차관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해 제재된 대량 살상무기 확산 국가와 거래할 음모를 꾸미는 중국 기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불법 금융거래를 적발하고 미국의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형사 기소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사법당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언론은 두 나라가 경제 안보 면에서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사태를 봉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1일 아베의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가망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타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달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며 갈등을 일으켰고 이것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전임자가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며 어떤 사죄나 보상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내 통념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양측이 타협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동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먼저 행동에 나서고 미국은 한국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는 갈등을 격화시키기보다는 줄이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은 지난 16일자 사설에서 북한과 중국과 관련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와 문화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두 나라 지도자가 더 이상 관계를 깨기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과 문화 등 양국의 건강한 교류를 부각시키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지도자들은 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조용히 비판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5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한일 양측이 근시안적으로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훼손하고 있고 미국의 이익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선임보좌관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동맹의 결속은 중요하다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은 세 나라 간 공조를 깨면서 중국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메데로스 전 선임 보좌관은 또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귀를 기울일 대상은 미국뿐이라며 미국이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작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두 나라에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셀레스트 에링턴 교수는 18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타당한 불만이 있지만 동시에 양측 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악화된 한일 관계는 두 나라 경제를 해칠 뿐 아니라 미국과의 삼각공조를 더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경제 분쟁이 안보 갈등으로 번질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링턴 교수는 미국의 개입이 특효약은 아니지만 갈등 해결에 도움은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일본은 곧 미국과 무역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에링턴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UN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한국 정부의 쌀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것인데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이달 말 첫 출항을 계획하고 있던 한국 정부의 쌀 지원에 대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평양사무소는 북한 외무성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들었으며 이를 한국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이후로 WFP에 남측의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WFP가 북한과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WFP를 통해 북측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는 계속하고 있지만 더 이상 진전된 절차는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최종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절차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상황에 대해 예단에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만 한국 정부는 인도적 동포애적 견제에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당초 계획대로 9월까지 5만 톤이 다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북측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WFP 측은 24일 한국 정부의 식량 지원에 대해 북한 측이 거부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VOA 질문에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쌀 5만 톤을 WFP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일 WFP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대북 식량 지원의 경우 남북 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사례가 있지만 WFP를 통한 간접 지원을 북한이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을 136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속된 가뭄 때문에 지난달 예상했던 수확량보다 24만 톤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북한의 가뭄 상태가 지속돼 곡물 생산에 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관측 자료와 농업 기후 지수 등을 종합한 결과 북한은 지난 2분기 평균 이하의 강수량을 보였고 관계용 수확보는 열악했으며 주요 곡물 생산 지역 내 가뭄 상황은 4월에서 5월로 접어들며 훨씬 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농무부가 공개한 강수량 자료를 보면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는 지난 4월에서 5월 강수량이 정상 기준의 75%를 밑돌았습니다. 또 토양 습도 측정 위성 사진은 토양의 표면 수분 함유량이 4월에 정상보다 한두 단계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5월엔 더 심각했습니다. 아울러 위성 영상에 기반한 농업 가뭄 지수 측정 자료는 황해남북도 여러 지역이 4월에서 6월에 취약보다 불과 한 단계 낮은 D3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곡물은 여름 작물로 3월에서 6월에 심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가뭄이 작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6월에 끝난 모내기가 이런 광범위한 가뭄 속에서 진행돼 쌀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을 도정 후 기준으로 136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확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5년의 평균 수확량보다 17% 낮은 수치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에 발표한 쌀 전망 보고서에선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을 160만 톤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가뭄이 해갈되지 않으면서 수확량 전망 규모를 24만 톤 더 내린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가뭄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북한은 올해 식량 안보와 물 부족 악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이 2019년도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쟁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또 영국 집권 보수당의 대표로 선출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의 77대 총리로 공식 취임하고 내각 인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하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중국의 국방백서 소식부터 볼까요?
네, 중국이 24일 자국의 국방전략과 발전계획을 담은 신시대 중국의 국방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중국은 198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한 후에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번 백서는 2015년 이후에 4년 만에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올해 국방백서하고 2015년도 백서를 좀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을까요?
네, 지난 2015년 국방백서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강력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CNN이 분석했습니다.
네네.
이 백서에는 신시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 사상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올해 중국의 국방 백서 주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죠.
네, 중국은 이번 백서에서 국제 정세와 안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네.
특히 타이완에 대해서는 어떠한 독립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며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타이완의 독립 추진에 맞서서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언급돼 있다고요?
예, 이 백서는 타이완이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선 이래 외세의 개입과 힘을 빌려서 본국 정부의 호전적이고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군은 국가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네.
이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와 외국의 내정 간섭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설명도 했다고요?
예,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백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타이완의 독립 행위는 오로지 죽음의 길뿐이라고 수위 높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의 영토는 조금도 줄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국에서 최근 그 미국 정부가 타이완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 가지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의 무기 구매 요청을 승인했는데요.
예.
이 스팅어 미사일과 탱크 등 한 22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예, 미국과 타이완은 공식 외교 관계는 단절돼 있지만 미국은 법에 의해서 타이완의 방위를 돕고 있는데요.
네.
현재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의 무기 판매를 강행하면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타이완 등 국제사회는 이 중국이 국방력을 확장해서 국제사회 패권 장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외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중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네, 중국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적었는데요.
예.
하지만 동시에 이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이 백서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핵무기 없는 국가에는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또한 핵 군비 경쟁을 하지 않고 이 핵 역량을 국가 안전 수요의 최저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면서 이 방어적 국방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국방 백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더 있습니까?
네, 이번 백서에는 처음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전투 장비 목록도 공개됐는데요.
네.
젠 20 전투기, 둥펑 26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사진과 목록이 명시됐습니다. 이들 무기는 대부분 중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최신형 모델들인데요. 이 군사 굴기를 주창하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서에 담겨있는 중국의 국방비 또 다른 나라의 국방비 비교해 놓은 부분도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2018년 공식 발표한 국방 예산은 1,750억 달러인데요. 하지만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예.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중국은 올해 백서에서는 이례적으로 세계 주요국과 중국의 국방비를 비교하는 도표를 게재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 백서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총 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러시아는 평균 4.4, 미국은 3.5%지만 중국은 1.3%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새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24일 영국의 77대 총리로 공식 취임합니다.
네.
존슨 내정자는 버킹엄 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아련하고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 들어가는 것으로 공식 총리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영국 BBC에 따르면 존슨 내정자는 이날 총리직 인수인계를 위한 행정작업과 함께 취임을 위한 공식 행사에 참석합니다.
네. 이 전날 보수당 당대표 최종 결선에서 2위 후보와 압도적인 표차로 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 내정자는 전날 발표된 집권 보수당 당대표 경선 투표에서 보수당원 9만 2천여 표를 얻어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에 승리했습니다. 존슨 내정자는 약 16만 명의 보수당원 중 88% 가까이 참여한 우편 투표에서 66% 넘는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 총리가 공식 취임하려면 여왕을 만나러 가야 되는 이 절차가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입헌 군주국인 영국에서는 여왕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관례적으로 영국의 신임 총리는 이 전임 총리가 여왕의 사의를 밝히고 난 후 1시간 뒤에 버킹엄궁을 방문합니다.
예.
BBC는 이를 두고 영국에 약 1시간 동안 총리 공백이 생기는 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예.
존슨 내정자는 1940년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이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임명한 14번째 영국 총리가 됩니다.
예. 자, 존슨 내정자 오늘 이제 공식 일정을 갖게 되는데 첫날부터 상당히 바쁘네요.
예, 여왕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고 나면은 드디어 다우닝 10번가에 있는 총리 관저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관저 앞에서 총리로서 첫 연설을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포부와 임기 중 목표 등 이 내각의 철학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데요.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국방참모총장, 국가안보보좌관, 정보기관장 등의 안보 브리핑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내각도 새로 꾸려야 되죠?
예, 현재 보도에 따르면 존슨 내정자는 이르면 24일 저녁 재무장관, 내무장관, 또 외무장관 등을 시작으로 주요 각료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재무장관에는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 부 장관,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 맷 헨콕 보건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내각 구성은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존슨 내정자가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인데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지 지금 뭐 전 세계 도 같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존슨 총리 내정자가 이 자신이 당대표 경선 투표에서 받은 지지율과 비슷하게 내각의 3분의 2는 유럽연합 탈퇴 지지자로 또 3분의 1은 유럽연합 잔류 지지자로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영국외신 더 타임스에 따르면 존슨 내정자는 이 마지막까지 자신과 경쟁한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에게 국방장관직을 제안했는데요.
네.
하지만 헌트 장관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영국 정부 안에서도 존슨 내정자가 당선되면서 사퇴하는 각료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마고 제임스 문화부 부장관을 시작으로 앨런 던컨 외무부 부장관이 사퇴했고요.
예.
재무장관과 법무장관 또 앤 밀튼 교육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존슨 총리 내정자는 앞서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해서 그것이 가져올 모든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브렉시트 문제도 있고 해서 유럽연합이 지금 영국 계속 쳐다보고 있을 텐데요. 존슨 내정자 당선 소식은 유럽연합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당초 존슨 후보의 당선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서 애써 당혹감을 감추는 분위기인데요.
예.
유럽연합의 한 축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존슨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양국의 돈독한 우호 관계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존슨 내정자가 강요 인선을 마친 후에 26일 브뤼셀을 찾아서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재협상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미국 연방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러시아 스캔들 수사진을 이끌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나오는 하원 청문회가 8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이 하원 법사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가 열리고 오후에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가 연이어 열립니다. 뮬러 전 특검은 두 청문회 모두 나옵니다.
네, 해당 혐의를 수사한 특검이 보고서를 냈는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네, 내통 혐의와 관련해서는 누군가를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또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예.
하지만 특검은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 결과를 두고도 민주당, 공화당 두 당이 아주 다르게 해석을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제기된 의혹이 다 사실 무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이고요.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뭐 예상해보자면 이날 청문회에서 오늘 청문회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그 자신들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질의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또 가장 논란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 부분인데요.
예.
특검이 사실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예.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예. 그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의 그 판단을 왜 미뤘을까요?
보고서 본문의 행간에 보면은요, 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기존 법무부 해석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보고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이 아닌 연방의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뮬러 전 특검을 비판했었죠.
예, 바 장관은 기소할지 안 할지 정하지 않으려면 왜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청문회에서 비슷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바 장관 그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한 뒤에 뮬러 전 특검이 편지를 보내서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보도도 있었네요.
네, 바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의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는 보도였는데요.
예.
이날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공화당 의원들은 주로 사법기관이 수행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네.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사실 대선 치르기 전에 이미 시작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청문회 무시할 수 없었을 텐데 대통령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예, 청문회가 열리는 23일 반부터 지금까지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검 수사가 태생적으로 잘못된 수사였다는 것 그리고 뮬러 전 특검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통과 사법 방해는 없었고 특검 수사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내일 북한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흐리고 평안남도 지역에 오후 한때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남포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32도. 신의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21도, 낮에는 32도. 강계 아침 최저 22도, 낮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5도, 낮 최고 29도. 개성 아침 최저 24도, 낮에 29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의 내일 날씨 흐립니다. 평강 지역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고 원산과 장전 지역은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3도, 낮 최고 31도. 해산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31도. 원산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은 32도.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7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삼전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어제 독도 인근에서 벌어진 한국 공군과의 대치와 관련 한국 영공을 침범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러시아 주재 무관부를 통해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발표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항로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주재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면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러시아 차석 무관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이 오늘 공식 전문을 통해 영공 침범을 부인한 데 대해 한국 국방부는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교 격려를 통해 밝혔던 유감 표명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인 두 명이 탄 러시아 어선이 일주일 전 동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 당국에 나포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당국 및 선사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며 가능한 빨리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사건 발생을 확인하면서 대북협의 채널 및 러시아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긍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300톤급 어선 샹하이린 8호가 지난 16일 오후 7시쯤 한국의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배는 이후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17일께 동해상 북한 수역에 들어간 뒤 단속에 걸려 원산항으로 인도됐습니다. 승선한 한국인 두 명은 각각 50대와 60대 남성으로 어업지도와 감독관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해서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백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백서 전문에서 세계 경제와 전략의 중심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역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의 개입으로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개입을 확대하면서 안보에 더욱 복잡한 요소를 더하고 있다고 중국 측은 평가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문제와 관련 양안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측은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분열 세력에 대해서도 경고하면서 국가 주권을 단호히 지키는 것이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 사태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국방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현지 당국 요청에 따라 인민해방군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중국 국방부가 어떻게 홍콩 시위를 직접 다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헌법 14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항은 홍콩 당국이 사회 질서와 재난 복구를 위해 중국 정부에 군대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홍콩 당국이 요청하기 전까지 인민해방군은 지역 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와 러시아 측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오늘 의회에서 공개 증언에 나섰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인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이어서 정보위 청문회에 잇따라 출석할 예정입니다. 뮬러 전 특검은 지난 4월 2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정리한 448쪽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공모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사법 방해 관련 사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청문회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동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없으며 특검과 의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 낭비가 연장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함께하셨습니다. VOA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립니다. VOA 방송은 하루 세 차례 새벽과 아침, 저녁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4시간 모두 들으실 수가 있고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이어지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분의 신분은 보호해드리고 제보하신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202-205-9942번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